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령 회사 설립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은 5일 성명을 통해 자금 세탁과 부패, 탈세에 대응하는 규정을 제안하면서 의회에 이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안한 방안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미국 내 외국인 소유 기업들과 거래할 때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미국의 수사당국과 연방국세청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내 익명의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 확보를 통해 탈세와 금융범죄를 막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외국 고객의 비밀을 지켜주는 현 금융 시스템 때문에 스위스 케이맨 제도와 함께 최고의 조세 회피처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고용 증가량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미국의 신규 고용은 16만 개가 늘어났으며 실업률은 5%에 머물렀습니다. 실업률에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16만 개의 새 일자리 증가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당초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20만 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 경제 회복 여부에 의구심이 커지게 됐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준금리 또한 쉽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당 평균 근로소득은 3월과 비교해 8센트가 올랐고 근로소득 증가율 역시 2.3%에서 2.5%로 높아지면서 긍정적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의 리위 안차오 부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자민당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일중 의원 연맹 회원 사절단을 만났습니다. 리 부주석은 이 자리에서 두 나라 관계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며 쌍방이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무라 부총재도 쌍방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고무라 부총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고 리 부주석 역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국 측의 자세라고 답했습니다. 고무라 부총재는 아울러 중국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 하는데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해 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과 베트남이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응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5일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 수원푹 총리 등과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외무상은 판빈민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과 만나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중국을 겨냥해 영유권 분쟁을 악화시키는 현상 변경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5일 FBI가 앞으로 몇 주 안에 국무장관 재직 당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클린턴 전 장관을 직접 인터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BI는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변호사와 경호원을 대동한 상태에서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브라질 대법원이 하원의장의 부패 혐의를 인정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5일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이 하원을 이끌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쿠냐 의장은 지후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을 주도해온 인사여서 이번 결정은 향후 탄핵 정국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브라질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 하원의장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7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노동당 대회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w we're in the implementation phase and we've already seen signs that these sanctions are having.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 당대회가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북한이 당대회를 앞두고 강제 노동을 동원했다며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2m 아래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1980년 이후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번 당대회가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6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당대회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제일위원장은 당 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 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사업 발사에 대성공을 이룩해 조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온 나라 천만 군민이 당이 제시한 70일 전투 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제일위원장은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연이어 국가의 존엄과 좌주권을 수호하는 사변적인 기적들을 창조함으로써 70일 전투의 대승리를 결정지었고 당 7차 대회 대회장의 대문을 승리자의 긍지 높이 활짝 열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제일위원장은 이번 당대회가 조체혁명 위협 수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소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당대회에서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결함을 총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번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과업들, 우리 혁명의 전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뿔테 안경을 쓴 김제일위원장은 이날 회색 넥타이와 검은색 줄무늬 양복 차림으로 주석단의 모습을 드러냈고 김제일위원장의 오른편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왼편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북한은 당대회 첫날 행사를 생방송으로 중계하지 않다가 북한 시간으로 오후 10시에 조선중앙TV 녹화 실황 중계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개회사를 공개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당대회에서 최고 수위에 추대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당대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할 때 대하여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80년 이후 36년 만에 열린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는 9일쯤 폐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노동당 대회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제재 여파를 느끼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Now we're in the implementation phase and we've already seen signs that these sanctions are having an effect that the regime in North Korea is
마크 토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노동당 대회를 앞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수개월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태를 볼 때 도발을 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대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We're looking at ways, as I said, that we can continue to apply the kind of pressure that convinces the regime to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영내 긴장과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게끔 만드는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 당대회를 앞둔 미국의 대비 태세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최근 행동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정권의 성격을 고려해 미국은 항상 높은 경계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 발표가 일주일째 지연되는 것에 대해 미 국무부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이견으로 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미 정부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 논의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문제 삼고 있는 러시아의 동의를 얻지 못해 채택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교착 상황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We are disappointed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unable to agree to a press statement expressing concerns about the DPRK's most recent provocative ballistic missile tests due to Russia's objection.
국무부의 한 관리는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에 우려를 표명하는 언론 성명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고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안보리가 계속 분열될 경우 북한만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며 안보리 회원국 모두 여기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ntinued council division only further emboldens the DPRK and should be a concern to every member of the council.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비공식 협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언론 성명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언론 성명은 제재 결의나 의장 성명보다 수위가 낮아 안보리 이사국들이 큰 반대 없이 쉽게 동의해왔다는 게 외교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포함시키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2일 러시아 타스 통신에 한반도 내 군사활동 축소를 관련 당사국들에 요구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다음날 로이터 통신에도 언론 성명 초안에 미국이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내용이 삽입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 당국은 당대회 준비를 명목으로 대규모 강제 노동을 동원했는데요. 이건 역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며칠 앞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 대회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Basically, we're concerned about the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re taking place in North Korea, and specifically about the significant use of forced labor.
이 단체의 필 로버츠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서한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5일 VOA에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특히 이번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대규모 강제노동을 동원한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이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70일 전투를 벌여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이와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보낸 편지에서 70일 전투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보상 없이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충성심을 보일 것을 강요하는 한편 각종 연설과 선전 문구, 선전 그림을 통해 전투 계획을 달성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에서 1990년대 후반 시장 제도가 생기면서 국가의 강제 노력 동원도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제 노동은 모든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 지도부가 자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제 노동의 체계적 동원을 즉각 근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im Jong-un should tak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to the ILO. It's one of the few governments that have not joined the ILO.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당국을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시켜야 하고 강제노동을 영원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외에도 북한 당국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자국 내 인권 실태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당국이 건국 때부터 지속했던 인권 유린 정책을 바꾸기를 국제사회가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케네스 로스 대표 명의로 서한을 작성해 우편과 팩스로 평양에 보내는 한편 뉴욕과 제네바 유엔 본부 주재 북한 대표부에도 전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체제 선전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실상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가 지난달 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했는데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일어난 뒷이야기와 함께 김정우 기자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5일 북한 소녀의 일상생활을 추적한 러시아 출신 감독의 기록 영화 태양 아래를 관람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 있는 한 영화관에 탈북민들을 초대해 일반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박 대통령은 꿈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삶을 보내는 북한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군 고위 관리들도 최근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를 관람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지난 4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고위 관리들과 국방부 직원들이 국방부에서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를 관람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 영화를 장병 정신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태양 아래는 지난 4월 25일 한국 내 언론을 대상으로 시사회가 열렸고 이틀 뒤인 27일에는 정식으로 일반에 개봉됐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영화는 국회와 집권 여당에서도 상영됐습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기록 영화 제작자인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는 1시간 46분 길이로 평양에 사는 진미라는 이름의 8살 소녀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을 1년간 촬영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담긴 주 내용은 진미가 소년단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촬영하기 직전에 만났던 진미의 생활은 모두 사전에 지시에 따라 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인공의 집이 새로 지은 대형 아파트로 바뀌어 있었고 실제 신문기자였던 주인공 아버지의 직업도 의류공장 노동자로 바뀌는 등 북한 당국이 주인공의 일상을 조작하는 과정이 다큐멘터리에 담겼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북한 당국자들이 제작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영화 장면이 촬영되는 사전 준비 작업까지 몰래 화면에 담아 북한 당국이 선전 활동을 위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지 관객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지난 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의 간섭 때문에 제작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Это правда, но это почти невозможно.
진실을 담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사람들을 만나 촬영을 할수록 사실이 아니라 비현실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만스키 감독은 그런 비현실을 사실처럼 왜곡하는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 공개되자 북한은 물론 영화 제작을 지원했던 러시아 당국과 정치인들이 반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영화는 앞서 지난 4월 4일에 끝난 제40회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기록영화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 14일 막을 내린 제21회 빌뉴스 영화제 발틱 게이즈 경쟁 부문에서는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미 정부가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인 두 명이 북한에서 장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는 등 억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3일 미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와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의 체제 전복 혐의로 최근에 각각 10년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이런 움직임을 촉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 컬럼비아 대학의 머리 리 객원 교수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을 통해 철저한 통제와 감시로 개인의 자유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북한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방북 문제는 특히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 2014년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벨 씨가 3일 비망록을 출간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 북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14년 사이에 북한에 구금됐던 미국인은 15명에 달합니다. 주로 관광객과 기독교, 선교사, 기자 등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북한의 정치적 볼모가 돼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전현직 고위관리들이 평양을 방문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을 하지 말도록 강력히 권고하면서도 이를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 권리를 존중해 이를 강제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수백 명의 미국인들이 국무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지난 3월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 경고했지만 다음 달인 4월 평양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 미국인 다수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et me just repeat that agai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partment of State strongly recommends against all travel by US citizens to North Korea.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있던 결의들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여행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나라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0년대 미국인들의 리비아와 이란 여행을 금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이란의 미국인 인질 사태와 리비아 내 미국 대사관 방화와 여객기 테러 등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미국은 또 오랫동안 쿠바 정부에 대한 금융 제재 차원에서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을 규제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리비아식 여행 금지를 북한에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너프 대변인은 지난 3월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의회가 적어도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북한 여행 금지를 강제하는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바람을 밝혔지만 미국 의회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적 이유 외에 북한 여행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서방 국가들은 미국처럼 안전상의 이유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지만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여행 전문 여행사들은 이런 주의보가 영업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북한 전문 고려 여행사의 사이먼 카코렐 대표는 각국 정부의 경고가 여행객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다며 해마다 북한을 찾는 서방인들은 5, 6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뷰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올해 1분기 교역이 사실상 0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악화일로를 걷는 한반도 정세와 미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1월과 3월 사이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사실상 전무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북 교역액은 약 2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미북 교역은 2월에 이어 3월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5년 1분기 교역액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그나마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이었습니다. 2016년 1분기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의료기기로 이는 정식 교역 품목이 아닌 민간 지원품으로 추정됩니다. 미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2015년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은 약 4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북 수출액 가운데 80% 이상은 민간 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식품과 닭 등 가금류가 북한에 소액 수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를 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 이제 딱 10년이 됐습니다. 저희 BOA는 탈북 난민 미국 정착 10년을 맞아 이 세 차례 특별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이 마지막 순서군요. 이 시간에는 이 미국 정착 탈북 난민 1호 이 데보라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별에서 온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엄청 뒤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따라가서 앞으로 힘든 일 많겠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감도도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미국 정착 탈북 난민 1호인 데보라 씨가 10년 전 새로운 나라 미국에 도착했을 때 밝힌 소감입니다. 당시 데보라 씨는 기회의 나라인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데보라 씨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그냥 금방 흘러간 것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그렇게 빈 두 주먹만 가지고 왔던 제가 재산이 제 이름으로 재산이 많이 늘었고요. 일단은 현현 단신으로 와가지고 가족이 생겼고 뒷분도 아기들 생겼고.
데보라 씨는 현재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해산물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산물을 직접 팔기도 하고 요리를 해서 음식으로 팔기도 합니다. 4년 전 결혼하면서 남편이 이전부터 하던 가족 소유의 상점에서 함께 일했지만 2년 전에 자신 소유의 상점을 내면서 독립했습니다. 특히 데보라 씨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새로운 사업을 일군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게를 제가 보고 제가 계약서 막 그거 해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계약하러 다니고 이래서 제가 한 거거든요. 남편이 안 될 거다 이러면서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냥 해볼 거야 해보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다시 도전하면 이게 도전 정신으로 2년 전에 그 반대하는 걸 했는데 지금 가게가 지금 자리 잡아간 느낌 그것도 되게 보람이고 예.
데보라 씨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 입소문이 퍼지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난 데보라 씨는 미국에 정착한 지 6년 만인 지난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곧이어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은 데보라 씨는 지금 4살과 3살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없었던 삶이랑 지금 아기들 키우고 있는 삶이랑 진짜 틀리고 좀 다르거든요. 되게 그전에는 30살 먹어서도 되게 철없고 나 하나밖에 모르고 되게 내 개인밖에 모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아기 낳고 많이 성숙이 돼가고 제가
데보라 씨는 2012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도 감격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미국에 입국한 뒤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데보라 씨는 시민권을 받으면서 북한에서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자아를 되찾은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뭐 북한에서는 나는 그냥 조국을 위해서 바쳐야 되는 존재라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라는 존재 자아가 전혀 없이 자존감도 되게 없이 거기서 살다가 여기 중국에서 2년 동안 또 숨을 살고 또 신분도 없이 그런 것도 제가 다 당해봤잖아요. 또.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이 됐잖아요. 거기서 진짜 다 나를 찾은 것 같아요.
데보라 씨는 시민권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실시됐던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직접 투표한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데보라 씨에게 힘든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착 초기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낮에는 하루 종일 일했고 밤에는 대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해산물 상점을 운영하고 살림을 하면서 연년생 남매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몸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데보라 씨는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힘든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살 때는 저희가 이렇게 노력 열심히 일해서 다 국가에 바쳐가지고 저한테는 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노력하면 다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다 저한테 그 대가가 오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점점 더 막 그 뭐 너무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욕심이 생기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해가지고
데보라 씨는 미국에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기가 열심히 하면 빛을 볼 수 있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 데보라 씨가 힘들었을 때 큰 힘이 돼준 고마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뉴욕에 김용란 그 두리아나 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진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그때 그 공항에서 저희를 맞아주시고 한결같이 지금도 10년째 한결같이 딸처럼 챙겨주고 계시거든요.
데보라 씨는 한인교회 같은 곳에서도 도움을 받았지만 처음에만 관심을 갖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원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 선교사는 지금도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보라 씨는 김영란 선교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시절을 견뎌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데보라 씨가 10년 전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는 데보라 씨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데보라는 와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시 1분 1초도 시간 안 없애고 일하고 또 학원에 가고 용학원에 가고 공부하고 학교에 가고 걔는 뭐 긴장했어요.
특히 데보라 씨는 도움을 받는 것에만 익숙한 다른 탈북 난민들과는 달리 지금은 다른 탈북 난민들도 돕고 있다고 김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데보라 씨는 또 미국 정부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길거리에서 떠돌다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데보라 씨는 미국 정부가 더 많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그런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랑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는데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뿐으로 그렇게 진짜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좀 더 많은 사람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인간 생활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미국 정착 10년을 맞은 데보라 씨는 별도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10년 후에는 더 발전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항상 북한에 대한 마음, 저는 뿌리가 북한이니까요. 그 마음을 안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몫을 내가 그 사람들 몫까지 해내간다는 심정으로 네. 하루하루 최선을 살다 보면은 또 네. 10년 후에는 또 뭐 커다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탈북 난민 1호 데보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탈북 난민 미국 정착 10주년 특별 기회 오늘 그 마지막 순서 전해드렸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이 납치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기로 한 북일 스톡홀름 합의가 나온 지 이달로 2년이 됩니다. 당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이 합의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요. 과연 그동안 얼마나 진전이 있었던 걸까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양국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시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이 일본인 17명을 납치했고 이 가운데 5명만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공식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본 정부는 인적 왕래 규제, 송금과 휴대금액 관련 특별 규제 조처, 인도주의 목적을 가진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같은 해 7월 초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개시에 맞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행 초반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현재 스톡홀름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스톡홀름 합의가 나온 뒤 일본 정부는 2014년 7월과 9월 중국에서 북한 대표들을 만나 북한 측의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이 먼저 대북 제재를 추가 해제하도록 요구하면서 조사 결과 공개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일본은 그해 10월에도 평양으로 협상단을 보내 조사 결과 공개를 북측에 거듭 촉구했지만 역시 성과가 없었습니다. 스톡홀름 합의 이행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지자 해를 넘긴 2015년 일본 정부는 대북 압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해 3월 말 북한산 송이버섯의 불법 수입에 연루된 혐의로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의 허종망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허 의장의 차남인 허종도 씨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총련뿐만 아니라 북한 측까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일본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총련 압수수색을 국가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북일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다면서 스톡홀름 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를 북한 인권 문제와 연계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곧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스톡홀름 합의를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선보였고 이에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토 가스노부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out the resolution of the abduction issue, there can be no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
핵과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납치 문제 해결 없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없다는 겁니다. 가토 담당상은 또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대북 제재를 해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If North Korea sincerely works on various outstanding issues and resolves them, Japan can build up a constructive relationship.
만일 북한이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몇몇 현안에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면 일본은 북한과 건설적인 관계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토 담당상은 일본 정부가 핵과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올해 감자와 밀, 보리와 같은 북한의 이모작 수확량이 작년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뭄으로 저수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물 사정이 좋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발표한 세계정보 조기경보국 북한 식량 공급과 수요 전망 보고서에서 6월부터 추수하는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의 수확 전망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저수지에 물이 충분히 있는 등 물 사정이 좋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해 가뭄 등으로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줄었던 것과 대비되는 현상입니다. 이모작 작물은 가을 추수 후 남은 빈 땅에 심는 작물로 10월과 11월에는 겨울 밀과 보리, 이듬해 3월에는 감자를 심습니다. 이모작 작물은 6월부터 7월 한 달 동안 북한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으로 북한 1년 수확량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농업성의 공식 전망치를 인용해 올해 감자와 밀, 보리 등 조기 재배 작물의 수확량을 36만 3천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1%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이무작 봄감자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27% 증가한 29만 7천 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밀과 보리도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 6만 6천 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이와는 별도로 경사지에서 재배한 작물 수확량이 20만 3천 톤, 텃밭에서 개인이 경작한 작물이 7만 5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가뭄으로 이무작 수확량이 20% 가까이 줄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수확량은 정상 수준을 되찾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이무작이 가뭄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36만 3천 톤 같으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권 원장은 올해 북한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약간 높은 등 날씨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고 올해 초 중국으로부터 비료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이모작뿐 아니라 가을 농사 전망도 밝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 북한 주민 한 사람이 소비하는 곡물은 총 175kg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쌀 58kg, 옥수수 92kg, 밀과 보리 6.2kg, 옥수수 13.4kg, 콩 10kg이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곡물량 175kg은 한 사람이 하루에 1649kcal를 섭취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유엔의 하루 권장량인 2500kcal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 한 명당 207kg의 식량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1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태어나 자라다 보니 한국과 북한 주민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탈북민들은 처음 한국에 도착해 적응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달라서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일 텐데요. 남남북녀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를 다룬 연극 달콤한 거짓말이 서울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최소한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걸 상식이라고 한다면
그 아가를 닥치라!
서울대학로의 한 공연장. 탈북 여성과 한국 남성이 만나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연극 달콤한 거짓말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
통일은 남녀 애정에서 시작된다! 라는 선전고로 북조선 여성과 남조선 남성을
연극 달콤한 거짓말은 한국과 북한 남녀들의 서로 다른 애정관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올해 방송문화진흥회와 남북하나재단의 연극지원 선정작으로 지난 2014년 공연했던 연극 오작교를 좀 더 보완한 작품인데요. 연출을 맡은 허남성 씨입니다.
예, 저희 달콤한 거짓말은요. 세터민 언니가 대한민국 연애를 정복하는 정복기입니다. 그 와중에서 세터민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사랑에 성공하는, 그래서 제목이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연극 달콤한 거짓말은 북에서 온 남녀 주인공과 한국의 남녀 주인공이 어울려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애인에게 버림받은 영희와 권문세가의 3대 독자지만 긴장하면 헛웃음이 나와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철수가 맞선을 나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7년 전 탈북해 한국에서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후 극단에 입단한 여주인공 영희 역을 맡은 배우 이서아 씨입니다.
미영희라는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그런 여자 역할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했는데 이제 폐렴을 앓고 있다가 약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살고 싶어서 탈출했는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탈출을 해서 넘어오다가 넘어오는 도중에 이제 어머니랑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넘어와서 이제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 연수단원 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의 꿈을 가진 그런 여자입니다. 이제 대신 맞선을 보러 나갔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부모님이랑 맞닥뜨리게 돼요.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이제 영희는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여자인 것처럼 이제 속이고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거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데 부모님하고 맞닥뜨리게 되면서 위기가 닥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영희가 뭐 막 찌질이 막 이러면서 막 아무데서나 방구 뿡뿡뿡 껴대는 사람이 누군데, 이 더러운 인간아, 이 쪼잔한 놈아, 막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는 조금 유치한 그런 대화 내용으로 싸우거든요.
남자 주인공 박철수는 탈북민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 프로듀서로 긴장하면 웃음이 터지는 병을 앓고 있는데요. 박철수 역의 배우 강동균 씨입니다.
철수는 직업은 새터민들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PD고요. 캐릭터상으로는 되게 제가 잡은 거는 되게 순진하고 순수한 인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여자를 만나면 긴장해서 웃음이 터져서 늘 항상 실수를 하는데, 부모님이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맞선을 나갔다가 그 영이라는 역할도 우연히 맞선에 나왔는데 선배 대신에 나왔다가 갑자기 사랑이 싹 트는 내용입니다.
배우들은 공연을 위해 탈북민들을 만나 사투리도 배우고 많은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련된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두 분 만나 뵀는데 처음 딱 대면했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똑같은 거지, 그냥 이 작품의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의 민족이고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은 왜 우리가 굳이 북에서 왔다고 해서 약간 선입견을 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전혀 선입견이 없을 만한 작품일 겁니다.
저 역시도 역할을 맡기 전에 이 새터민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이 없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똑같은 한국 여자인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저도 모르는 편견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사 속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그 넘어오신 분들을 정말 넘어오셨어요 이런 관심이 아니라 정말 똑같은 우리 같은 똑같은 여자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처럼 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 넘어오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탈북민을 다루는 공연이나 영화는 많지만 대부분 북한의 인권이나 정치 문제에 얽매여 조금은 무거운 느낌을 줬던 게 사실인데요. 허남성 연출은 이번 작품이 보이지 않는 경계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인권으로 다루는 작품들이 꽤 많아요. 그 인권 같은 경우는 뭐 무겁죠, 내용이. 무거우면 사실 사람들이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대학로에서는 더더욱이.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본 그 새터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어요. 재밌고 이 한국 사회에서 활기차고 밝게 살아가더라고요. 꼭 그 친구들을 북한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또는 어떤 인권의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같은 사람들로서 연애하는 거로 이야기를 다루면 조금 더 새터민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까. 대사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영희가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새터민이라는 것을 계속 숨기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대한민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벽.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이 공연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벽으로 새터민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연극 달콤한 거짓말은 오는 29일까지 대학로의 한 공연장에서 공연되고 탈북민들은 지정된 좌석에 한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비도 그쳤고요. 구름도 물러났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2m 아래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역시 맑습니다. 평안북도는 여전히 구름이 남아있군요. 평양 최저기온 11도, 최고기온 20도, 남포는 최저 12, 최고기온 17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 20도를 보이겠습니다. 강계는 최저 8도, 최고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는 오전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후부터는 다시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해주 최저기온이 12도, 최고 20도, 개성은 최저 11도, 최고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용현 지역은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양강도, 강원도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군요. 함흥, 심포, 이 지역은 오전, 오후 맑은 하늘을 다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강 지역은 오전에만 맑습니다. 청진, 운기는 여전히 흐려 있고요. 삼지연도 역시 구름이 많습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이 낮습니다. 4도, 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끝으로 해상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동해 북부 전해상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는 2m 아래, 먼 바다는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은 오전에는 맑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 아래로 잔잔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5월 7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령 회사 설립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은 5일 성명을 통해 자금 세탁과 부패, 탈세에 대응하는 규정을 제안하면서 의회에 이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안한 방안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미국 내 외국인 소유 기업들과 거래할 때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미국이 수사당국과 연방국세청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내 익명의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 확보를 통해 탈세와 금융범죄를 막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외국 고객의 비밀을 지켜주는 현 금융 시스템 때문에 스위스 케이맨 제도와 함께 최고의 조세 회피처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고용 증가량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미국의 신규 고용은 16만 개가 늘어났으며 실업률은 5%에 머물렀습니다. 실업률에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16만 개의 새 일자리 증가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당초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20만 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 경제 회복 여부에 의구심이 커지게 됐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준금리 또한 쉽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당 평균 근로소득은 3월과 비교해 8센트가 올랐고 근로소득 증가율 역시 2.3%에서 2.5%로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의 리위 안차오 부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자민당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일중 의원 연맹 회원 사절단을 만났습니다. 리 부주석은 이 자리에서 두 나라 관계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며 쌍방이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무라 부총재도 쌍방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고무라 부총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고 리 부주석 역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국 측의 자세라고 답했습니다. 고무라 부총재는 아울러 중국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려는데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해 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과 베트남이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응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5일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엔 수원푹 총리 등과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외무상은 판빈민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과 만나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중국을 겨냥해 영유권 분쟁을 악화시키는 현상 변경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5일 FBI가 앞으로 몇 주 안에 국무장관 재직 당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클린턴 전 장관을 직접 인터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BI는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변호사와 경호원을 대동한 상태에서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브라질 대법원이 하원 의장의 부패 혐의를 인정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5일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 의장이 하원을 이끌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군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붙들려 있던 60여 명의 수감자들을 탈출시켰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6일 성명에서 아프간의 대테러 특수부대가 나우 자드 지역의 탈레반 반군 점령 교도소를 급습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45%는 미군의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 작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최근 여론조사기관 ORC와 공동조사한 결과 미군이 ISIL과의 전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늘었습니다. 반면 지상군 파병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5%는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미군의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